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13년입니다.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요즘 사람들은 중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알게 모르게 본인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중독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에 붙들리고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에 인터넷 중독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손이 떨리고 목사님은 손 안 떨리는 거 보니까 중독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항상 마음이 그곳으로 가 있으면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있습니다. 늘 들고 다녀야 되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들고 가야만 되고 항상 붙어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 사람 중독입니다. 일 중독도 있죠. TV 중독이 있습니다. 괜시리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았던 드라마가 생각이 나서 그런 거죠. 오늘 저녁에 또 할 그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설렘이 있고 뭔가 TV에 중독이 된 겁니다. 술 중독이 있죠. 담배 중독이 있습니다. 성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이 얼마나 강력한지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것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 중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죄의 문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찾아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은 중독이 되는 것이죠. 중독이 된다고 해서 그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 속에 결국 끝에 가보면은 공허함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이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나 중독에 빠져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사람은 빛전에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머니를 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더 이상 사람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독되어 있는 그 대상이 내게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니까 자꾸 파고만 들어가고 결국 사람이 잔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소중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위험한 것입니다. TV에 중독되어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들어오면서 밥 차려달라고 그러면은 짜증부터 내죠. 중독을 의심을 해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TV 보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인터넷 하는 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도 좀 하루 정도는 한번 두고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은 여러분 중독된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모습들, TV도 좀 하루나 이틀 정도는 보지 않고 인터넷도 그렇게 하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돌아서서 홀짝홀짝 마시는 술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좀 절제를 해보시고 내가 지금 중독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독이 되면 사람이 하나님도 사람도 다 뒷전이 되고 자신의 신성이 황폐화되어집니다. 내면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중독 중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졌고 깨어졌고 병들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아이들도 내면 세계를 보면 분노가 차있고 청년들도 분노가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발을 내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봅니다. 인터넷에 악플이 많이 달리죠. 그걸 보면은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악으로,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심각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 사람만 표적이 생기면은 늑대같이 다 달려들어서 풀게야 분이 풀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분이 풀린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먹잇감을 찾고 있는 맹수의 본능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속 순환되어 간다면은 사회 전체가 무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필요한 것은, 아니 정작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정죄하는 손을 좀 거두고 실수했지 그래도 수습하고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일어서면 돼, 이렇게 받아주는 따뜻함,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 투성이 곳으로 정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한번 다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중독에 빠져있고 마음이 황폐하게 된 상처가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는 내 백성이다.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깨어져버린 그 마음 위로해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이 생겼을 때에 아,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먼저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드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주저앉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의 첫 이 실마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엉망으로 만든 것은 나 자신인데 수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가지고 깨어진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어 밀어주십니다. 애굽의 학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사람들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묻혀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끌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양치다가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발부둥을 치죠. 당자의 그 심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깨우지고 터진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럽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들 똑같이 좋지 못한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이 죄의 범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힘쓰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들기실 때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회복의 시작이죠.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이 상처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평안을 주시죠.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위로자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중독되어 있는 사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학대와 억압만 있죠. 그것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장 불쌍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고통보다도 더 큰 슬픔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옆에서 위로해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위로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나가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미국 코네티컷주의 뉴햄프시에 살고 있는 케이시라고 하는 대학생이면서도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요. 가다가 던킨 도너츠 가게에 빵을 사러 갔다가 그 앞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길가에서 잔돈을 줍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똑같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1달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케이시가 커피랑 베이글을 사주면서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같이 같이 먹기 시작을 하면서 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수룩해 보이고 1달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노숙자가 사람들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쳤던 사연도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 노숙자인데 노숙자 속에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수업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 크리스가, 노숙자가 영수증에다가 뭔가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씨를 잘못 써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가게를 떠났습니다. 구겨진 쪽지를 펼쳐본 순간에 그게 쪽지에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오늘 자살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고 나갔습니다.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한 사람, 1달러 가지고 무엇인가 먹을 것을 사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을 잠시나마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아픔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어머니 보시기에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는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었던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머니와 딸과 아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옆에 누군가가 아픔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달라졌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상처받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자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위로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데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님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남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번 놀아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위로가 필요하죠. 청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꾸만 야단만 치지 마십시오. 어제 장로님 한 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러 달려다가 보니까 그 앞에 우리 교회 청년 두 명이 앉아서 장로님과 제가 먹은 것보다도 더 비싼 걸 시켜놓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의 밥까지도 계산을 했습니다. 목사를 만날 때요, 식당에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목사는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계산을 했더니요, 이 두 청년이 일어나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식당에 나와서 교회를 걸어 올라오면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한번 사줘보라고, 그러면은 멀리서 보아도 달려와서 인사하고 그 가족들까지 찾아내어서 가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글의 제목이 짜장면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은 단순한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랑을 받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항상 배가 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돈 많은 이만은 주면서 밥 사 먹으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밥 한번 사주는 것, 그게 청년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청년들을 예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인사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이리 오라고 주섬주섬 만원 한번 꺼내서 밥 사 먹으라고, 짜장면 사 먹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 인사할 겁니다. 그분만 보면 인사하죠. 위로는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성공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렇게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지만 속은 약합니다. 알고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아버지도 강해 보이지만 돌아서면 홀로 눈물 짓는 아버지의 그 내면 세계가 있는 겁니다. 강한 척, 흔들리지 않는 척 할 뿐이죠. 세상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아도 슬픈 것이 아니라 맞고 난 다음에 안아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마음이 황량해지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가 없는 사회에서는 대리 위로를 찾습니다. 코미디를 보면서 웃고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지으면서 대리 만족을 통해 위로를 얻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위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 해주실 수가 있죠. 내 영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요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상담하는 자, 힘을 주는 자, 위로해 주는 자, 곁에서 위로해 주는 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힘들었지 내가 쉬게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눈물과 아픔을 어떤 것인지를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작은 성 수가성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일부러 찾아가셨냐 하면 그곳에서 만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쉬고 있는 가장 뜨거운 그 뜨햇볕 아래 그 시간에 홀로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 명이나 두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아닙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울고 있는 여인의 마음, 외로워서 울고 있는 여인, 만족감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죠. 사람들에서 조롱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루만져 주셨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의 부끄럼을 무릅쓰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가늠을 해도 그것은 가늠한 것이라고, 그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섭죠. 어떻게 살 수 있나,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실수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현장에서 가늠을 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이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고 의분을 가지고 이 여인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돌로 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생각으로만 해도 가늠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 잡혀온 여인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어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이겨내라, 이겨내라, 그 말씀이죠. 무섭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데 정작 실수를 한 여인에게는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 여인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을 범한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품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품어주어야 되고 용서를 해주어야 되고 손을 잡아주어야 되고 주님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명품 가방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울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들려다보고 아파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말해라, 부드럽게 말해라, 더 내 백성에게 상처 주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여기에 찔리고 저기에 찔리고 외로워서 괴로워서 찾아온 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위로해 주어라, 마음에 닿도록 말해 주어라, 사탕 발린 말로 값싼 위로를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은 그러면은 그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가 있죠. 불어오는 바람에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그 사람이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힐링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힐링과는 다릅니다. 상처 입은 내 영혼 깊숙한 곳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하시죠.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싸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곪아 있는 것은 빼어내고 이렇게 싸매어 주면서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염려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네 손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시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공허한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죠. 그래서 큰 집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그 입에서 두려움이 없는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내가 치료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면은 이제 내게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를 해 가실 수 있는 내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는 이제 그분의 자녀구나.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렇게 상처받았고 벌을 받은 그것으로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끝났다라는 것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은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술이요 안 마시고 싶어집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고 나를 프로로 잡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벌을 다 받았기에 고통이 끝난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에게 품에 안기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벌을 다 받았기에 이제 고통이 끝나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심판이 끝이 난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초청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의 가슴에 꼭 안기셔서 그곳에서 눈물도 흘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